제가 한국에서 장로회 신학대학원 신대원 MD부과정 졸업하고 부목사로서 교회를 섬길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는 당시에 서울에서 가장 낙후한 곳인 고척동에 있었습니다. 당시 고척동의 뒷길들은 포장되어 있지 않아서 비만 오면 진흙탕으로 질퍽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담까지 돌았어요. 당시에 가장 번화한 곳이 명동이었는데 명동에서 고척동 사람들을 구별하는 방법은 신발에 진흙이 묻었는가 안 묻었는가로 구별해낸다. 이런 속담이 돌 정도로 고척동은 참 이게 가난하고 참 그 딱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였습니다. 그 교회는 굉장히 컸어요. 한 1500명, 2000명 모이는 큰 교회였는데 제가 담임 목사님 모시고 신방을 가는데 골목에서 한때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우리를 보더니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이 오신다.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님 옆에 있어가지고 졸지에 예수가 됐습니다. 애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른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전에는 불교 신자였는데 개종하신 분들 중에는 담임 목사님을 주지 목사님이라 불러요. 주지 목사님 어디 계시냐고. 주지 목사님 뭐라 불러요? 담임 목사라고 있는 용어도 있는데 주지 스님 대신에 주지 목사님으로 바뀌어가지고 불교와 기독교 사이를 오락가락 하시는 분들. 개종을 하여서 기독교 지식을 받기는 했지만은 지식이 잘 정리되지 않고 서려 섞여 있기 때문에 아노미 현상처럼 나오는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 그는 유대교로부터 기독교로 개종을 한 분입니다. 기독교 밖의 세계인 유대교에 아주 깊이 심취해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남으로 기독교 세계로 개종한 다음에는 그 이전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끊어내어버린 분입니다. 섞인 분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남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이전의 가치체계를 모두 버려버리고 새로운 기독교의 가치체계를 가지고 일생 동안 그 믿음을 따라 살다가 순교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캠년장 성도들에게는 드린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캠년장 성도들 하나하나는 각자가 푯대를 세워놓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성도는 보다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한 세상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13절 하반부와 1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사항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요. 바울이 말하는 푯대가 무엇일까요? 바울 자신이 자신의 앞에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거를 잡기 위해서 온 삶을 쏟아부으면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푯대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후에 그의 후반의 전 삶을 바울은 예수께 바쳤습니다. 오늘 이곳 보스턴 땅에 살고 있는 캠년장 성도들도 삶의 전부를 주 예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도 23살 때 이 기도를 했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늦가을 연대 백양로를 따라 내려오다가 그 앞에 지하도를 들어가다가 하늘로부터 다시금 불같은 성령, 성령불 그 불이 내게 임하면서 내가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전부를 오른손을 들면서 드리겠습니다. 받으소서. 그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나왔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하여서 성도 여러분들을 삶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라는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자신이 전공하고 있는 분야를 버리고 신학을 전공하여서 목회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했지만은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또한 자신이 하고 있는 생업, 직업을 버리고 선교사가 되라는 말도 아닙니다. 삶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라는 말을 그런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은 깔때기 같은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깔때기 아시나요? 부엌에 가면 있지요. 부엌이 없어요? 있어요. 우리 집에도 있어요. 물 따라 붓기 위해서 병에 딱 세워놓고 물 부을 때 깔때기가 꼭 필요합니다. 여기 실험실에 계신 분들은 너무 잘 알죠. 비커 깔때기. 병따위에 꽂아놓고 액체를 붓는 데 쓰는 나팔 모양의 기구 말입니다. 깔때기는 어느 방향에 물체가 놓이든지 간에 그것은 어디로? 중심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우리가 어떤 전공 과목을 전공하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든 우리 마음의 중심은 언제나 깔때기처럼 되어 있어서 깔때기의 중심에 예수를 향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먹을 때도 마실 때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언제나 그 중심은 주님을 향하여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웃과 무슨 대화를 나눌 때에도 시작 토픽은 달라도 언제나 결론은 예수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맛있는 음식 이야기를 하더라도 결론은 예수가 되어야 되고 돈 버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결론은 예수가 되어야 하고 또 자식 자랑을 하면서 자식 이야기를 토픽으로 이야기하더라도 결론은 누구가 되어야 돼요?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깔때기 신앙입니다. 캠년장 교회의 성도들은 이런 깔때기의 신앙 생활을 하라는 것이지 자신의 전공 과목을 접어버리고 자신의 직업을 떠나서 목사나 선교사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근심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 들었는데 이게 뭐 근심하고 염려해서 목사 돼야 되나 선교사 되나 하는 그런 근심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깔때기의 신앙. 마음과 생각들을 온통 예수를 향하여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삶의 중심이 예수를 향하여 있습니까? 예수를 이렇게 극적으로 한번 만나게 되면 그 경험은 죽을 때까지 갑니다. 입을 벌리면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예수를 그렇게 만나게 되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반드시 그쪽으로 이야기가 수렴되게 되어 있습니다. 깔때기의 신앙. 둘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캠년장 교회의 성도들은 그런 깔때기 같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은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무한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옛 가치관 속에서 자신이 노력하여 얻은 그것이 자신에게는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또는 또한 노력은 하지 않았지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들 중에서 자랑스러운 것도 있었습니다.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그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종교적으로는 금수저를, 요즘 말한 것처럼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고 다소에서 대학 공부도 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대학원에서 율법도 공부했고 교회를 핍박하는 데는 앞장을 섰던 인물입니다. 유대교 관점에서는 그야말로 인기가 짱인 그런 랍비입니다.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께 사로잡혔습니다. 만약에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께 잡히지 않았다면 그는 유대교회 안에서 랍비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바울을 주님께서 불렀고 붙들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남으로 그는 철저하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전의 모든 가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음으로 인해서 그는 이전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캠년장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부원 받으면서도 아직도 우리들이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것을 귀하다고 여기고 그거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도 아직도 세상 것에 집착하여서 그거 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 것인가?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은 내게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게 명예일 수도 있고 그것은 내게 학위 취득일 수도 있고 그것은 내게 세상 권력일 수도 있고 빽줄일 수도 있고 세속적인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가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분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거 내려놓지 않으면 내 인생에서 예수가 나의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거 내려놓지 않으면 내 인생에 있어서 세상 것이 예수와 동격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를 얻기 위해서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아끼고 사랑하는 그 무언가를 희생해야 합니다. 세상 것 그대로 붙들고 있으면서 예수를 붙들 수가 없습니다. 자기 손안에 든 것을 버려야 예수를 붙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희생해 보았습니까? 교회가 오래전에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로 파송한 이용규 선교사, 몽골로 그가 간 이유는 자신의 것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보니까 내려놓은 책이 두 권이나 있다 그러대요. 내려놓음이란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한동안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감동을 일으켰습니다. 7년간의 보스턴 캠년장에서 이용규 선교사가 경험했던 신앙체험이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일으켰습니다. 책을 출판할 때 3천 권 정도 팔릴 줄 예상했는데 100만 권 이상이나 팔렸습니다. 하버드의 동양사 학위를 내려놓고 몽골 MIU 대학으로 평신도 선교사로 가기로 결단했을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영만리 한반도에 떨어져 있는 보스턴의 한 작은 교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교회이지만은 그 교회가 한국교회에 이렇게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나 하나가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와 같은 역사를 일으킵니다. 우리 자신이 이전에 귀하다고 여기는 것을 버리지 않은 채로 우리들이 복음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들은 그야말로 싸구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가진 감나가는 것을 희생하고서 복음을 붙들었고 예수를 믿게 되었기에 우리는 진정으로 값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은 어떤 구원을 받았습니까? 싸구려 구원을 얻었습니까? 아니면 정말 돈으로 환산을 할 수 없는 값진 구원, 이보다 더 나을 수 없는 그런 구원을 얻었습니까? 셋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캠년장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인 진보를 이룰 것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본문 10절과 11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의 기대와 소망은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예수의 부활과 권능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될 부활과 권능을 몸으로 체험하여서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쟁취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여함으로써 누리게 됩니다. 잔치자리에 초대된 손님들은 잔치를 맛보기 위해서 땀 흘리면서 잔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잔치자리에 초대된 손님들은 이미 배설되어 있는 잔치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먹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차려져 있는 밥상에 숟가락 하나만 놓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들이 누리게 되는 부활의 기쁨도 부활의 권능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부활잔치에 참여하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자리에 쏙 들어가서 앉아 누리면 됩니다. 죽음의 공포, 죽음의 두려움, 이거 넉넉하게 이깁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주님을 아는 지식이 궁극적인 가치가 있다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선언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알기 시작한 시점은 다메섹 도상입니다. 그 후 바울이 오늘 본 본문 말씀을 기록할 때쯤은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바울은 영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예수를 더욱 깊이 알았습니다. 바울이 청하여 알게 된 예수 이해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어졌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캠년장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예수를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 믿기 위해서 내려놓았던 그것들을 이제는 다시 취할 때 영적인 성장이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기 위해서 이전에 내가 사랑하던 자랑하던 뭐 세상 것들을 내려놓았었는데 이제는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그 내려놓았던 것들을 다시 들어 올려야 할 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전에 좋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버렸지만은 그가 예수를 만난 후에는 그가 버린 모든 지식과 경험들이 주를 위하여 값지게 사용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고 있던 모든 조건들을 사장시켜 놓지 않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적절하게 사용했습니다. 만약 바울이 우직하게도 자신이 얻었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이라고 고집하면서 사용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 모든 나의 업적과 장점들과 자랑거리들이 나를 위하여 사용되었지만은 이제는 주를 위하여 그것들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나의 전문 지식도 나의 기술도 나에게 갈무리 되어 있는 모든 자원들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나의 무엇을 위하여 말입니까? 나의 영적인 진보를 위하여 말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그 정진이라는 소를 앞에 메고 쟁기질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처음 믿을 때 있었던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진보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퇴보하기 때문입니다. 자전거 바퀴를 자세히 보면 자전거의 바퀴는 수십 개의 살이 바퀴의 중심과 가지런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살이 중심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자전거 바퀴는 바퀴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합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지식과 경험들이 우리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 지식과 경험들은 배설물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연결된다면 그 지식과 경험들은 주를 위해서 값지게 사용될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일으킬 것입니다. 예수 영접함으로 내가 버렸던 모든 이전에 값진 것 이제는 다시금 들어올려서 주를 위해서 내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바울처럼 삶의 전부를 다 바쳐서 선교하는 선교사로 부름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전문지식, 우리의 직업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목표를 예수에게 두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요? 깔때기 같은 신앙생활. 또한 우리는 우리들이 얻은 구원이 값싼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음으로써 얻은 고귀한 구원입니다. 이전에 내게 있어서 귀하다고 여기던 모든 것을 예수 때문에 내려놓는 신앙인들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가치가 있는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남으로 그의 가치관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전에 자랑스러워하던 모든 인간적인 조건들을 예수 만난 후에는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궁극적인 가치가 있는 지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내가 내려놓았던 그것들을 다시금 집어 올려야 할 때입니다. 주를 위하여 이전에 내려놓았던 나의 가장 값어치 있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을 다시 들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식과 그 경험을 얻기 위해서 우리 얼마나 많은 시간을 노력했던가요? 40년, 50년간 그 전문 지식을 갈고 닦지 않았던가요?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내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캠년장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버렸던 것을 취하십시오. 예전에는 나를 위하여 사용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입니다. 당신이 주를 위하여 그리고 당신의 영적인 진보를 위하여 사용해야 될 지식과 경험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당신이 가진 전문 지식, 그리고 당신이 가진 돈 버는 기술, 당신이 습득하여 가진 모든 세상 업적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우리 하나님이 주신 성령 은사들을 사용하여서 주를 더욱 깊이 알아가는 그런 귀한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분 동안 오늘 다시금 내가 버렸던 그것, 예수 영접한이라고 버렸던 그것을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고 다시금 그것을 잡고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